그렇게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정말 늘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저희들 자신이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보시는 은혜와 긍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쏟아부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가 올바로 직시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온 문을 열고 불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자,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가 지금 2000년 넘게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세요? 도대체 그 이 기독교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 철학적 고찰이나 아니면 뭐 사상의 유희라든지 이런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과연 이렇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천국에 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와서 서신서를 몇 개를 쭉 계속 읽다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잘못했으면 못 들어올 뻔했어요. 쭉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야, 어떻게 이 첫 책 한 권이 전 세계를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끌고 올까? 그런 생각과 함께 성경을 읽는데, 아, 이게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교회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그 조금 아까는 제가 이제 유다서를 쭉 읽다가 왔는데, 유다서를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유다서는 그 교회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단들 있죠.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조심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유다서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을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도로 마쳐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초대교회 때 교회에 들어온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이들의 거기에 속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쭉 해놓고 나중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들을 굳게 서게 하실, 반드시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축도로 마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곡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함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를 알아먹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행함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성도들아 너희도 행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역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언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지? 그러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제가 과거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의 삶 속에서는 행함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이 같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쓴 것이다. 예, 결론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면,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를 아주 근사하게 지켜내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내놓는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준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뭐가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근데 아브라함의 행함이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으로 그의 행함의 절정이 오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게 어디에서 확정이 되는 거냐면, 믿음의 조상, 교회의 대표인 아브라함 대신에 아브라함을 건지기 위해, 그의 의를 위해 무죄한 이삭의 죽음이라는 행위, 그 행함이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행함이라는 건 아브라함을 건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만들어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뭐 해라, 도덕을 지켜라, 윤리 지켜라가 아니라 예수의 행함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야고보가 행함이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유다가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이단들,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이들, 방종을 조장하고 혹은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를 이야기하고 하는 그 영지주의의 양극단 아닙니까? 그들에게서 믿음을 지켜라가 뭐냐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적으로 그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대항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라가 뭐겠어요? 그거 안 하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뜻인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굳세게 이를 악물고 행실을 단속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벼르는 거라고 했죠? 댐은 막아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봐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의존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를 붙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 그때의 자신을 폭로당하고 예수를 붙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야구,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부끄러워요. 그런데 나를 지탱하는, 부끄러움을 지탱하고 있는 지팡이인 하나님이 나를 바치고 있다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 집회에 간 교회가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라고, 뮤리에타라면 또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지 또 몰랐네요. 한 3,000명 산다는데 예배당을 굉장히 근사하게 지어놨어요. 건축을 했다고요. 교인이 한 120명 된다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를 왜 불렀냐면, 지금 1년에 그 장로들의 그 무리가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뭐 연판장을 돌리고 뭐 교회가 어수선한 거예요, 막. 아주 가서 앉아있는데, 뭐 어떤 장로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막 울고, 응? 아, 참나. 어쩔 줄을 모르겠더구만요. 막 아주 기도하면서 자기 하소연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그런 그 형국이 좀, 그 마음이 아파서도 그랬겠지만,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 억울함, 분함, 이런 거 때문에 막 우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역겨워서 혼났어요. 사람들은 또 그게 무슨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고, 뒤에서 또 같이 훌쩍거리는 권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딱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아, 이게 아주, 너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내가, 아니, 싸울, 자기들끼리 싸우려면 지들끼리 싸우지, 왜 나를 불러갖고 여기서 뭘 하라고 해서 나를 부른 건가. 어? 그리고 내려가면서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말이죠. 그 페미쿨라 있는 데까지 갔으니, 그 트래픽 뚫고 간 말이에요, 그 아래까지. 신경도 날카롭고 그냥 화가 나 죽겠네. 우리 교회 예배도 못 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갔더니, 아, 그 지경을 만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은 계속해서 뭐 건축한다고 헌금 쪽 장로들을 뭐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또 설교 전에는 이 양쪽에서 와가지고 상대방을 막 욕하고 있고, 거기다가 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 살림하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반 동안은 그냥 진짜 아주 난도질을 했죠. 당신들이 진짜 예수님 있는 사람들 맞냐. 집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또 이쪽 장로들은 불부락 푸르락 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또 저에게 CD를 듣는 분들이 뭐 한 10명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불러싸고 이렇게 차까지 데려다줘서 겨우 살아왔어요. 근데 그 양쪽이요, 너무 이렇게 그 법과 질서와 이 올바른 행위에 꼭 묶여갖고요. 제가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울어요, 둘 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법과 그, 규법, 규정, 이런 거를 상대방을 공격하여 쫓아내고 죽이는데 쓰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옳은데 그 옳음이 살아있는 이들을 자꾸 죽여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옳고 깨끗한 이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이로 보이겠다라고, 그리고 만들겠다라고 시도하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되어져 간다는 건 내 그릇이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걸 곡해를 해갖고 자꾸 내가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걸 부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들 하셔서 자꾸 무슨 나를 굉장히 그 성자에 가까운 존재로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걸 부활이라고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이라는 건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뜻, 그리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나의 그 어떤 자신감까지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고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내 밖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네가 계속 부인되고 죽어간다면 그럼 네 안에 계신 예수가 그 선한 예수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네가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그렇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는 그 부활, 왜냐면 나중에 나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는 자가 될 거니까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의 진행은 내 안에는 예수가 사는 모습이 밖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얘는 죽은 흙 뚱덩어리에 불과하구나를 폭로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연약해짐으로 그 예수의 은혜와 영광만이 점점 부각이 되는 그런데 내가 같이 영광을 받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광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퇴색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뭘 한다 그래요?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버린다 그래요. 쪼개버린다는 건 우리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주 불도우저 밑에 깔린 오징어포처럼 밀어버려서 우리의 죄된 시체를 낱낱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예수의 가운데가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복음의 설명이.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되냐면 그 위대한 시편 51편을 어떻게 쓰냐면 다윗은 자기의 가장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 장군,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애까지 베게 했으면서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데 자기가 저지른 죄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진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지옥 보내서 할 말 없는 죄인이다를 자각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건 신앙생활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그거는요. 인간은 절대 이게 자기에게 주는 점수를 깎질 않아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 부지런한 다윗이 전쟁에 항상 맨 진두에 서서 지휘를 했던 다윗이 그때 전쟁 중에 왜 왕궁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깨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동네는 왜 둘러보고 있었을까요? 왕이. 그리고 그 여자는 왜 갑자기 그때 모욕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아들 다윗을 진짜 내 아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안에 들어있던 욕정과 욕망을 폭로당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도 모르니까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 폭로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뭘 약속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널 용서하실 거야. 이러고 딱 끝내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그냥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생겼어요. 성경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그냥 아기예요. 그 아기를 죽이겠다. 아기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합니다. 저 나라 전체를 다 금식을 선포하고 앉아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요, 다윗이. 근데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미쳤는지 일어나서 잔치를 벌려요. 보세요. 다윗이,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다윗이 구원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여 돼지같이 갑자기 음식을 먹은 이유는 인간의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종교행위 할 테니까, 내가 착하게 살 테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을 성취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세요. 로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나는 용서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용서를 받는다면,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다면, 내가 원한 내 그 욕망의 산물인 이 아기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열심을 부리고 회개를 하고 최선을 다하며 종교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이 아이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는다는 게 뭔가? 다윗이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은 너희들의 종교행위나 열심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욕망의 산물인 그 죄가 무죄한 어떤 이에게 전가되어 그가 죽어야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의 조상으로서의 다윗이 다윗으로 되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세 사람의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야, 바세바, 아기. 그건 다 예수의 모형의 한 부분들인 거예요. 무진한 우리야의 뼈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다윗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꺾으신 뼈로 내가 즐거워하나이다라고 다윗이 시편을 쓴 거예요. 우리야가 꺾였거든. 바세바, 잘 살던 아낙네가 다윗 때문에 불륜 속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다말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부정한 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연합,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불륜의 관계에, 이게 불륜자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정한 자식을 낳아버린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다윗의 그 죄의 산, 죄의 열매, 그게 예수에게 전가되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다윗은 아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후예로 온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의해서, 예수의 불륜, 예수의 부정함, 예수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선 내가 도대체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가 나에게 자각이 돼야 돼요. 나에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뭐 번들르르하게 착한 척, 경건한 척 살 수 있지만 나에게 자꾸 실망하게 되는 그게 죄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저 천사들이 너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다 전하라. 다라는 거에 동그라미 치시대. 다라는 거. 말씀은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요. 다 전해야 돼요. 다. 일단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말씀.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회복까지예요. 이게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요. 다예요. 개혁주의의 한계가 그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정화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강의하면서 뭐 헬만 리델보스나 갤더스보스나 이런 사람들 책들 쭉 읽어보면 왜 비유가 전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회개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기서 다 머무냐면 대단한 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대단한 신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책하는 건 얘기를 하면 정말 몇 달 걸릴 정도로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렇게도 써놓는데 근데 내용은 전부 성화에서 딱 그쳐 없어요. 그 성화에서 한 발 더 진전한 은혜의 지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예수와 십자가로 못 풀어내는 거예요. 비유에 대한 책이 30권이 있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비유를 예수와 십자가로 풀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개혁주의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성화에 전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절정인 줄 알아요. 한국교회도 왜 거기에서 머물러 있냐면 한국교회 개혁주의의 정말 그 선두주자였고 개혁주의의 우두머리죠 라고 할 수 있는 박영선 목사님이 정화에서 딱 그쳐버렸고 그냥 정화주의자로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 개혁주의 전체가 거기서 다 머물러 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서 인간이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을 해서요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른 것들을 흡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박영선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하고 합쳐버린 거예요. 다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부 예배는 순복음 교회 가서 뜨겁게 드리고 2부 예배는 우리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라 그거 다 괜찮은 거다 이게 어떻게 되냐. 왠 줄 아세요? 성원에서 머물러 있었더니 내가 안 돼요. 그러려면 뜨거움이라도 한번 맛보고 싶다라는 대로 다시 타락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있던 개혁주의 목사도 후배들이 지금 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이거를. 그 한 번이 무너지면 한국 개혁주의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벌써 교인이 한 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렇게 외쳤던 성함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떤 주의에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나를 나중에 완전하게 만들 그 만든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가서 그 예수를 붙드는 지평으로 더 나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스스로에게 자기의 그 죄됨과 어두움과 더러움을 더 많이 폭로당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은 흙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덮으신 건지. 노아의 아들 함이 들어와서, 야,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네. 자, 선악과 율법으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판단해버린 거잖아요. 그가 저주받는 자입니다. 그게 성화주의예요. 성화론이에요.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왜 못해? 그날 샘처럼, 어?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네?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예 안 봐버리는 거죠. 왜? 나도 똑같은 인간이거든. 그리고 덮어버리는 거죠. 부끄러움. 그냥 덮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이, 난 이제 다시 너희들은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들은 이렇게 홍수로 멸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다 죽어야 되거든. 나는 은혜로 덮을 거야. 왜 그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냐라는 그 이유를 내시는데,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함으로. 그 이유가 안 되잖아. 악하면 죽여야지. 난 다시 너희들 안 죽일 거야. 왜? 악하니까. 나면서부터 악하니까. 그렇다면 그걸 알라면 우리가 정말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밝히 폭로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고 십자가 앞에. 그때 그 십자가 나를 덮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네? 걱정이 없어요. 헨리 나우인이나 김대두나 같은 곳에 가 있다니까요. 헨리 나우인 억울할까요? 야, 나는 죽도록 똥기저귀 빨다가 왔는데, 하버드 예의 교수자의 답을 좀 죽도록 똥개적이 받았는데, 저놈은 계속 평생 동안 사람만 때려죽이다가 왔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대우를 해주냐. 아니, 도덕과 윤리 이걸 계산하면 내 저울이 아래로 쑥 내려갈 텐데 왜 하나님 그걸 하나도 카운트 안 해주고, 나랑 저 김대도를 같은 데 보내, 쟤는 개털모자 씌워서 저 판잣집에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둘 다 아마 헨리나운이 진짜 천국 갔다면 라르시에 가서 그렇게 고생할 때 그랬을 거예요. 야, 왜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않지? 죽도록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 알고 갔으면 헨리나운 천국 갔을 거예요. 만약에 아니고, 야, 나는 예일과 하버드의 교수자리 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선행과 봉사를 하고 다른 애들과 이렇게 다른 차별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만약 이런 우월감을 요만큼이라도 누리면서 그 자리를 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가 있을 겁니다. 나는 후자의 경우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해. 왜? 그 사람 죽는 날까지 캐톨릭 신부였거든. 캐톨릭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행위, 그 행위가, 행위에 대한 요구가 그를 움직였다면 그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은혜에 쌓여서 가야 돼요. 이 은혜의 지평을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툴 일이 뭐가 이렇게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뭐 분열과 깨어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은 흙에 핏덩이에 자궁 속에 첫 자리에 불과합니다를 깨닫지 못한 이들이, 나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잘 나지고 있고 저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어떤 높은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런 우월감, 그런 의식이 분열과 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아니죠. 우리는 각자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입니다. 응? 제일 나쁜 응? 분입니다. 아는 거예요. 응? 사실이 그렇고 또. 그때 예수님이 나를 뒷걸음질 쳐 들어오셔서 살짝 덮어주는 거야. 가자. 이렇게.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스럽죠. 응? 그래야 사랑스럽죠. 그래야 그분이 계신 곳을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늘 나한테 다른 걸 요구하고 깨끗한 걸 요구하고 하는 그분이, 아니 그런 삐사감과 러브레터의 그 상암 선생처럼 사사건건 회초에 들고 간접하는 그분이 있는 곳이 진짜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 사랑을 알아야 나중에 정말 우리가 새 몸을 입었을 때 그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 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벼르고 꽉 막고 지키다가 가갖고 결국 아휴 내가 저런 잔소리꾼 옆에서 영혼을 사느니 차라리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기가 싫거든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어떤 네가 뭘 요구하는 건 그거는 짐이에요 나한테.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가 목사님 밥 많이 먹어야 돼 운동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 악당 같은 게 옆에서 밥 많이 먹어 물 말아서 떠먹어 응? 우리 할머니처럼 옛날에. 아 그러면 그거는 완전 도자이네. 도자 사랑하는 사람이 계신 곳이 천국인가 거길 가고 싶어야 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진화론에 물들어갖고 계속 성도는 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굽니까? 다윈이 이야기한 진화론은 그건 기억기라도 하죠. 아직도 그냥 이론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있는 진화론, 역사, 뭐 긍정, 뭐 운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완전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점점 발전을 하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완전한 진화에 이르면 이 땅이 정말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후천년설설자들이 주장하는 게 진화론에 근거한 거거든요. 역사 낙관론 같은 거. 아니야, 우리는 완전한 적이 있었어요, 인간은요, 성도는. 그 완전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는 어떠한 지경에 처해지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다시 완전한 상태로 올라가서 전혀 이제 다시는 모반과 반역을 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우리가 가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여기서 충분히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하세요. 그리고 이 고생과 수고가 다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란 말입니다. 그래야 좋은 트럭지 않아요. 그래야 임종순간에 목사 손잡고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손 덥석 잡고 빠이빠이 하고 얼른 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잘 목사님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건 only by grace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오직 only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입으로만 only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자꾸 거기다 뭘 보태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조건과 자격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 은혜의 지평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주셔서 더욱더 자유롭고 복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